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이 말씀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시며 또한 저희들의 행동 또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간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스테레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압살롬의 반란은 어떻게 됩니까? 18장에도 보았듯이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의 부하들에게 부탁하여서 이 전쟁은 하지만 제발 부탁이지만 압살롬 자신의 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절에도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4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라 이렇게 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18장 33절에도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죽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듣고 나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정말 그게 슬펐을까요? 압살롬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또한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을 때 왜 이렇게 다윗은 슬퍼했을까요? 그 슬픈 모습을 보면서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왕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쟁에서 이겼으면 다 같이 신이 나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왕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전쟁이 꼭 패잔병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같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왕이 슬퍼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게 됐다고 하고 또한 이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살고 모든 신하들이 모든 부하들이 죽었다면 당신은 기뻐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 다윗을 깨우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 이 압살롬을 우회해서 왜 이렇게 슬피 우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그 다윗이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압살롬의 죽음과 압살롬의 삶을 보면서 똑같이 그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 또한 죄인이고 자신 또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슬피 우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벌어졌으며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그렇게 슬피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또한 고치시고 알게 하시고 자신 또한 얼마나 죄인이며 죄의 가운데 빠지며 죄를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살며 또한 죄뿐이 만들 수 없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얼마나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또한 다시금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하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만 용서라는 것에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을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용서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심판할 지위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합니다. 왜요? 내가 더 못난 자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 또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시죠? 왜냐하면 용서한다는 의미는 나에게 잘못하고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한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주기도문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가끔 또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꾸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를 본받아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방금 그 로안 윌리엄스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똑같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도 똑같이 남에게 잘못하고 우리도 똑같이 늘 죄 가운데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셔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그것이 그 특권이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권한과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우리 또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또한 크나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내가 우리가 죄를 용서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도 똑같이 있고 나 또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그 패역한 일들을 다 보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슬피 우는 겁니다. 왜 슬피 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나에게 넘쳐도 넘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압살롬을 위해서 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궁을 해야죠. 성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나 9절부터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로들과 그리고 또한 아마사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부르지 않을까요? 아니 전쟁에 이겼으면 그 성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갔다면 전쟁에서 이겼으면 당연히 궁으로 성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윗이 궁으로 성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과 또한 레위 족속 빼놓고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장로들과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역적들이죠. 맞습니까? 역적들이고 역모를 꾸민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오게 되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극 많이 보셨죠? 사극 보게 되면 이 역모를 꾸미거나 또한 왕을 다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경우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아무리 사대부 양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처형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대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유대 사람, 그 장로들과 사람들이 다윗이 궁으로 성으로 돌아온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편지를 보내서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두는 이래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느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 마라. 너희들은 나의 혈육이며 나의 친족이며 나의 형제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베푸는 겁니다. 너희들 또한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너희들 또한 죄가 죄인지도 몰랐지만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에게 나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울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대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라고 합니다. 이 시므이는 누굽니까? 사울의 친족이며 착다을 해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쫓김에 대해서 도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돌멩이 던지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그것도한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는 것을 알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건너고 나서 아주 급히 빨리 다윗에게 온 겁니다. 왜요? 죽임을 당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그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근데 간사하게도 비겁하게도 혼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불쌍히 보이도록 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또한 용서를 베풉니다. 보게 되면 21절입니다.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라.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왕에게 저주를 퍼붓느냐? 그러므로 당연히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인데 수리야 아들아들아 내가 너희의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합니다. 또다시 시므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알아서 그에게 용서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24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시므이와 함께 1,000명과 그 베냐민 사람과 함께 달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같이 달려옵니다. 욕같아서 가지고 저희들이 지바로 바꿨죠. 그 지바도 달려옵니다. 지바는 누굽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었죠. 근데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하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속아가지고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다 너 가져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들킬까봐 이렇게 또 달려와서 아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도착했을 때 이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뭐라 24절에 뭐라고 됐냐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메시 내지 못하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을 볼 때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면 말 품치인지 모르죠. 그래서 표준 세벌력을 봤더니 그때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려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온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발도 씻지 않고 옷도 빨지도 않고 수염도 이렇게 추임하지 않았다면 그 모습이 옆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티가 나고 보이죠. 그 당장에 오는 것만 보고 발을 더럽게 하거나 수염을 그렇게 했다면 들통이 날 텐데 보십시오 왕이여 나는 당신이 떠난 그날부터 발도 씻지 않고 몸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애도의 표시를 보여주면서 그 지바가 말한 것이 다 거짓입니다. 그를 이렇게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도망가는 중에 그 재산을 넘보고 그 재산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 참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왕이었다면 분명히 지바를 잡아서 쳐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지바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용서를 베풉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29절부터 보세요. 왕이 얘기를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우비보셋이 왕께 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서 하니라. 참 대단하죠?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재산에 눈이 얻어서 그렇게 거짓말한 자에게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를 베풉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다윗은 정말 대단하다. 다윗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로 말미암아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죄인은 죄뿐이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 또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고 우리 또한 베풀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12절부터 풀어서 쓰죠. 14절을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산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할 삶을 사는 것인지 그 중에 예로 또 이렇게 드립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삶을 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윗의 삶을 보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새롭게 만드신 새 사람이 되었고 또한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즐거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대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줄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삶이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 축복받고 다윗만 궁휼받고 다윗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만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대표로 하여서 다윗의 삶을 보라. 너 또한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영으로 또한 그 삶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약간 이상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 약하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책에 닥터 케니스라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만약에 너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저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원수라고 생각하세요. 김영훈.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김영훈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김영훈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면 화가 나죠? 기분이 나쁘죠? 그렇다면 아직도 용서의 베품 가운데 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감옥에 지금 우리는 갇혀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다면 나누고 베푸는 그 자리까지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살고 있으며 선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며 우리에게 해코지를 한 그 사람들만이 또한 죄인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 그 악인들과 그 원수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용서하며 베풀며 나누며 또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용서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며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용서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